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판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드레센의 동화 중 미운 오리 새끼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못가에서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리의 알들에서는 아기 오리가 하나씩 태어났지만 외모가 다른 모습을 한 아기 오리가 또 태어났습니다. 아기 오리의 부모는 이를 친밀면조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기 오리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다름으로 인해 주변에 살던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설상가상 어미 오리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독여주지만 나중에는 어미 오리마저도 이 새끼 오리가 사라져버리면 좋겠다고 합니다.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아기 오리는 연못가를 피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된 아기 오리는 연못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리가 아닌 백조였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오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백조 무리에 합류해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백조인지도 모른 채 오리 속에서 방황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오리로 살려고 하니 배척받았습니다. 백조는 오리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렇게 살거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지를 철저히 돌아보고 분명한 정체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죽었고, 빌립은 지금은 터키 땅인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도끼에 찍혀 죽었고, 마테는 파타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도 복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매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 살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이고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판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 순교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구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을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구절을 보면 표현이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진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이것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안에서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더불어 참여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요한의 자세를 본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와 닿을까요? 동변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말일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환난에 동참하였던 자 요한이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자라고 했을 때 당시 환난을 당하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격려가 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자신이 밧모섬에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이 밧모섬에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 잡혀 유배 온 것입니다. 말이 좋아 유배지 유배는 사실상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자신의 터전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결코 좋은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밧모섬에 가 있는 자신의 처지를 놓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외딴 곳으로 옮겨졌지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는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왜 밧모섬에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밧모섬에서도 자신은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3절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요한의 몸은 밧모섬에 갇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의 사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만일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를 간 것으로 절망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해 있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보여주시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로 보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일곱 교회들에 보내질 말씀 안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물론 그러합니다. 요한은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려 소리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흰 양털 같은 머리에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고 합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이는 말씀의 권위가 주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요한의 반응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자연의 광활함을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른손을 엎드린 요한에게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요한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도 결국 순교하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조금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어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앞서 언급된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12절과 13절 말씀과 연결 지어 보면 주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붙들고 지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면서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충돌한다고 하여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사명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계시를 기록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나를 세우신 자리가 그 어디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참여한 자가 되고 반모섬에 유배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은 내가 원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사도 요한처럼 주신 사명을 그 어디에서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사